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경찰이 7명이 사망한 런던 테러를 저지른 테러분자 3명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은 올해 27세인 쿠란 버시고 나머지 한 명은 올해 30세인 라시드 레드완입니다.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영국 시민인 쿠란 버스는 영국 경찰과 국내 정보국에 이미 알려진 사람입니다. 라시드 레드완은 북아프리카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테러 당일 경찰에 사살당했습니다. 신원이 파악된 두 명을 포함한 테러분자 세 명은 지난 3일 밤 차를 몰고 런던 다리에서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이들은 이후 근처 시장으로 이동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7명이 숨지고 약 50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런던 경찰은 4일 테러분자들이 살던 구역을 수색해 12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예멘 그리고 몰디브가 테러리즘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반면 카타르 외교부는 이 조처가 공정하지 않고 근거 없는 혐의에 기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등 6개 나라는 카타르에서 외교관들을 철수하고 카타르로 가는 항공 노선과 해로를 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타르 항공은 사우디아라비아 노선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자국주들의 카타르 대사에게 48시간 안에 수도 카이로를 떠나라고 알렸습니다. 예멘 정부를 지원하는 연합군을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군이 연합군에서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카타르가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그리고 정치 조직 무슬림 형제단 등 지역 안정을 해치는 조직들을 옹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인 몬테네그로가 5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이날 워싱턴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가입 행사를 통해 29번째 나토 정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몬테네그로의 가입을 모든 이웃 국가들의 통합과 민주적 개혁, 무역, 안보,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62만 명의 작은 나라인 몬테네그로는 한때 친러시아 국가로 분류됐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는 줄곧 몬테네그로의 나토 가입에 반대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5일 한 남자가 총을 쏴 5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 이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사람들을 해친 뒤 자살했습니다. 올해 45세로 알려진 용의자는 총과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4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테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살한 용의자는 가벼운 범죄 기록만 있을 뿐 테러 조직과 연관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12일 올랜도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9명이 숨지고 적어도 5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체코 정부는 유럽연합 EU의 난민 분산 계획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체코 내무부 밀란 초반핵 장관은 5일 기자들에게 체코 정부가 내무부의 난민 수용 중단 계획을 받아들였다면서 이는 EU의 난민 분산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안보 상황만 악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난민 분산 정착 계획은 16만 명에 달하는 난민은 EU 회원국들에 골고루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중해 나라인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과도하게 난민이 많이 몰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지만 중부와 동유럽의 EU 회원국들이 반대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5일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에너지 장관 회담을 앞둔 페리 장관은 중국이 문제에 개입해 주도자 역할을 가져가는 시도를 하길 바란다면서 이는 그들에게 좋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파리 기후협정에 대한 공식 탈퇴로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됩니다. 페리 장관은 하지만 미국은 대기를 깨끗하게 하는 주도자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술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라는 말이 있을 만큼 술은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전할수록 술 소비 역사 역시 언제나 증가 추세였는데요. 경제학 이론을 보면 경제성장은 음주 가능 인구 증가를 가져와 술 소비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돼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제주류시장연구소 IWSR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술 시장이 1.3% 감소했고 특히 맥주 판매량이 약 2% 정도 감소해서 가장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감소율이 0.6%였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감소인데요. 보고서를 펴낸 IWSR 관계자는 신흥 경제국의 경기 침체와 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세계 최대 주류 소비국들인 중국, 브라질, 러시아에서 맥주 소비가 크게 줄었는데요. 경기 침체와 정부의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음주 단속이 늘면서 소비가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술 소비량이 다시 조금 늘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위스키 같은 고급 독주와 또 고급 수제 맥주의 인기가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건강한 주류 소비 문화가 세계 각국에 더 잘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6월 6일 화요일 북한은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6에서 23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21도, 신의주 16에서 21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6에서 23도, 함흥 13에서 21도, 끝으로 청진은 11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The Hollies의 노래입니다. Long Cool Woman in a Black Dress. 검은 드레스를 입은 멋진 여성이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Yea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달 말 공연장 자폭 공격을 겪었던 영국에서 또다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수도 런던의 상징인 런던 브릿지에서 승합차가 보행자들에게 돌진해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먼저 살펴보겠고요.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6차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타이완 방어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인도가 새로 개발한 로켓을 이용해서 인공위성의 발사에 성공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시작합니다. 먼저 영국에서 또다시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영국 수도 런던 도심에 있는 런던 브릿지와 인근 버러마켓에서 토요일 승합차가 보행자들을 덮친 뒤에 흉기 난동이 이어져서 최소한 7명이 살해되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 3명도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는데요. 당국은 즉시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런던에선 지난 3월에 의사당 인근 웨스트민스터 브릿지에서 비슷한 수법의 차량 돌진 테러로 6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친 일이 있었고요. 또 지난달 말에는 맨체스터 공연장에서 자폭 테러가 일어나서 2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는데요. 이렇게 불과 석 달 안에 세 차례의 테러가 이어지자 영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예, 희생자들 가운데 외국인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희생자들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약혼자와 현지를 방문한 캐나다 여성 등 외국인들이 다수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런던 브릿지 그리고 버러마켓이 관광 명소이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까?
예, 영국 경찰이 월요일 사살된 범인 3명 중에 2명의 신원을 공개했는데요. 이들 중에 한 명은 쿠람 샤자드 버트라는 이름의 27살 남성으로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영국 국적자인데요. 앞서 영국 첩보국의 수사 선상에 오른 적도 있었지만 이번 공격을 암시할 만한 사전 정보는 없었다고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30살 남성 라시드 레드완인데요. 이 두 사람 모두 런던의 같은 지역에서 거주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세 번째 범인의 신원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앞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은 선전 매체 아마크 통신에서 자신들의 비밀 부대가 이번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영국에서 연이어 테러가 발생했는데 이번 테러가 앞서 발생한 다른 공격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 메이 총리는 이번 테러가 지난달에 발생한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 공격이나 3월에 웨스트민스터 브릿지 테러 공격과 관련이 있는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테러가 테러를 낳고 범죄자들은 다른 범죄를 모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예, 메이 총리는 일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영국은 과도한 관용을 극단주의에 베풀어왔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대테러 기관들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테러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는 목요일에 총선이 있는데요. 당초 메이 총리 소속 당인 보수당이 압승할 걸로 예상됐지만 이딴 테러 발생과 함께 제1야당인 노동당과의 복지 정책 공방이 이어져서 판세가 흔들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요일 어피니언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권 보수당이 43%, 노동당은 37%로 이 지지율 격차가 두 달 전에 1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크게 줄었습니다.
예. 자, 한편 이번 테러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테러 확산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당이 런던과 영국을 돕기 위해서 미국은 무엇이라도 하겠다면서 우리는 영국민들과 함께한다. 신의 축복을 이런 글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이런 유혈 사태는 끝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이런 위협이 이 땅에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세계 주요 지도자들도 이 테러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죠.
예,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비극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할 거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메이 총리와의 통화에서 사건 수습 과정에 협력하겠다고 다짐했고요.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테러와의 싸움에서 영국 편에 굳건히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일요일 공식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부당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이 하루빨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도 테러에 대한 공조를 인류 공동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월요일 죄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평온한 주말에 공격한 것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단호히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월요일자 사평에서 테러리즘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암세포와 같다면서 지정학적인 정치에 쓰이고 있는 힘을 반테러에 투입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크게 분노한다는 글을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리고 비인간적인 공격과 가슴 아픈 희생을 넘어서 우리는 연대할 것이며 또 인간성에 대한 믿음 또한 잃지 않을 것이라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16차 아시아 안보 회의가 막을 내렸군요.
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례 안보 협의 행사인 제16차 아시아 안보 회의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열렸는데요. 아시아 안보 회의는 영국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싱가포르에 있는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돼서 통상적으로 샹그릴라 대화라고도 합니다. 올해 행사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주요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안보 위협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개별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공조를 다졌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예,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일요일 아시아 안보회의 폐막 일정에서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제지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중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여러 나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의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다고 밝힌 지난해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곳에 계속해서 인공섬을 만들고 또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행위를 지적한 건데요. 매티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 요새화와 과도한 해양주권 주장을 반대한다면서 해당 해역에서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매티스 장관이 타이완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회의 개막 일정에서 미 국방부는 부동하게 타이완의 민주정부와 함께 일하는 데 헌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타이완 방어 의무를 다할 것이고 타이완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무기를 판매하는 등 타이완 관계법을 지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타이완 관계법은 미국이 지난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제정한 법인데요. 타이완이 군사적 위협에 처하게 되면 미국이 지켜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자,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매티스 장관의 이 타이완 관련 발언과 남중국해 발언에 대해서 무책임한 언동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가 월요일 보도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매티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발하는 회견문을 배포했는데요.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국가가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구실로 무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절대로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타이완 관계법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규로 중국은 이에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도가 자체 개발한 새 로켓에 무게 3톤이 넘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 우주개발기구가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오후에 인도 동남부 스리하리코타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새로 개발한 GSLV 마크3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인도 우주당국은 GSLV 마크3 로켓이 발사 16분 후에 탑재하고 있던 3톤이 넘는 통신위성 GSAT-19를 분리해서 지구 상공 179km 궤도에 예정대로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GSAT-19는 지금까지 인도가 자체 개발한 로켓으로 쌓아올린 인공위성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위성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인도가 이번 인공위성 발사에 사용한 GSLV 마크 3 이 로켓을 개발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인도 정부가 이 로켓을 개발하기까지 무려 15년 넘게 걸린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데 사용된 GSLV 마크 3 로켓은 전체 중량 640톤에 높이 약 44m로 지금까지 인도가 개발한 로켓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겁니다. 전문가들은 무거운 로켓 개발 없이는 우주 개발도 없다고 말할 만큼 로켓의 중량이 중요한데요. 인도 당국은 이제 GSLV 마크 3을 이용해서 최대 중량 4톤의 인공위성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인도가 우주 개발에 특히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양새였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는 지난 3년간 국제사회가 주목할 1년의 우주 개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2014년에는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에 이어서 네 번째로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서는 제일 처음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화성 탐사에 성공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올 초에는 로켓 하나에 104개의 작은 인공위성들을 실어 한꺼번에 쏘아올리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성공이 인도의 우주개발 역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 정부는 앞으로 7년 안에 우주인을 우주에 보내고 궁극적으로는 금성과 목성 등으로 우주 개발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는데요. 이번 성공은 인도의 이런 야심찬 우주 개발 계획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겁니다. 인도는 지금까지 무거운 인공위성을 쏠 때는 프랑스의 로켓을 이용했는데요. 앞으로는 외국 우주 연구소들에 대한 이런 의존을 줄일 수 있게 됐고요. 막대한 비용 경감도 가져올 걸로 보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인도가 차세대 로켓과 인공위성 개발 능력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면서 인도가 자랑스럽다며 감격을 표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공 관제 시스템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화요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 한인 2세가 출마해 한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 또 이번 주 목요일 제임스 코미 저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상원에서 공개 증언할 예정인데요. 청문회를 앞둔 워싱턴 정가 표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 관제 시스템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 주 미국 내 기간 산업 개선과 관련한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가장 먼저 항공 관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방 항공국이 운영하고 있는 항공 관제 시스템을 민영화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항공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 we are taking the first important step to clearing the runway for more jobs.
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 비용을 낮추며 훨씬 더 나은 수송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서 항공 관제 시스템의 민영화는 항공 여행의 혁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민영화를 함으로써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낙후된 항공 관제 시스템을 민영 기업에 맡겨서 시설을 현대화하게 되면 관련 비용이 줄어든다는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제 시스템 문제로 여객기의 이 대기 시간이나 연착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더 신속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운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관련 문건을 보면 행정부는 앞으로 3년에 걸쳐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미국은 항공 운송이 발달한 나라고요. 또 공항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항공 관제 시스템 규모 역시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연방 항공국의 항공 관제 시스템 운영비가 연간 100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요. 예산의 상당 부분은 항공기 이용객이 내는 요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항공 관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도 2만 8천 명에 달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 이 공항과 고속도로 등 미국 내 각종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던 대선 공약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시작에 불과한데요. 자, 이번 주에 오하이오주를 방문해 농산물 수송이 필수적인 기간 시설이죠. 이 제방과 댐 등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지사와 시장들과 만나서 기간 산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요. 오는 금요일에는 연방 교통국을 방문해서 도로와 철로에 대한 규제 개혁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항공업계 쪽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민영화 발표 현장엔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등 미국 항공업계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계획이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지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의회 쪽은 어떤가요?
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교통기관산업위원회 위원장인 빌 슈스터 의원은 항공관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관시설 민영화는 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고 특히 시골 지역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하원 항공소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릭 라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민영화 계획은 폐기할 만한 계획이라고 일축해 의회의 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이 행정부나 주정부의 요직을 맡으면서 의회를 떠났기 때문인데요. 화요일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선거가 실시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제34지구에서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요. 하비에 벨세라 전 의원이 주 법무장관을 맡게 되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겁니다. 지난 4월 4일에 1차 투표가 이미 실시됐고요. 이 투표에서 득표율 1, 2위를 한 두 후보가 화요일 결선 투표에서 겨루게 되는데 두 후보 다 민주당 소속인데요.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한인 2세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마크 김 이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을 포함해서 주 의원은 여러 명 있습니다만 이 한인 연방 의원은 현재 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요.
네.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만 41살인 로버트 리 안 후보입니다. 한국 이름은 안영준인데요. 변호사 출신으로 LA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일했고요. 부동산과 사업 투자 관련 사업 등을 하면서 LA시 커미셔너, 시의원으로 일해왔는데 일찍부터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면서 한인들을 대변할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11년부터 제가 LA시 커미셔너를 제가 이제 임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보고 많이 느꼈는데 가장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거는요. 우리 정치력 신장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요.
네. 한인사회가 더 발전하고 인정받으려면 정치력 신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단 로버트 안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네. 자, 안 후보가 출마한 곳이 캘리포니아 제34지구인데요. 인구 구성이 어떤지요? 혹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가요?
네. 한인 밀집지인 코리아타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남미계, 즉 히스패닉 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인구의 약 65%가 히스패닉이라고 하고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는 20% 정도입니다. 안 후보의 경쟁 상대인 지미 고메스 후보가 바로 히스패닉계인데요. 고메스 후보는 지난 4월 1차 투표에서 25% 득표율로 1위를 했고 안 후보는 3%포인트 모자란 22% 득표율로 2위를 하면서 화요일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된 거죠.
예. 자, 히스패닉 주민이 많은 곳에서 이 히스패닉 후보를 상대하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텐데요. 네. 안 후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한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인종이나 배경이 다른 주민들에게도 다가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하는데요. 안 후보는 인종은 달라도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모두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라티노 지구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라티노 지구보다는 이거는 가난한 지구예요. 그래서 모든 이 인구하고 모든 주민들이 이슈들이 다 같아요. 라티노든지 한인든지. 지금 계속해서 하우징 문제가 있어요. 범죄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체인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이번에 안 후보가 이렇게 당선이 된다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김창준 전 의원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첫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하게 될 텐데 안 후보가 어떤 위원회에 속해서 활동할 계획인지 혹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특히 한인 노인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고요. 의회에서는 외교위원회에 속해 활동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이제 대한민국하고 관련된 이슈들이 앞으로 발생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북한 핵 문제가 굉장히 지금 요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연방 하원에서 한인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고.
네, 안 후보는 앞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자료를 발표하는 등 이 문제에 좀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수사가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돈줄을 막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강화하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아직 며칠 남긴 했습니다만 벌써부터 관심이 아주 뜨겁군요.
그렇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오는 목요일 상원정보위원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하는데요. 코미 전 국장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오전 공개 청문회에 이어서 오후에는 상원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별도로 비공개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으로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직원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뭐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금요일 익명의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막을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월요일 이를 확인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가 요구하는 사실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특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코미 전 국장이 지난 3월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시인하면서 정치권의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이번에 사람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문제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관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될지 여부입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제재 문제를 논의했고 또 이를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코미 당시 FBI 국장에게 플린 전 보좌관은 좋은 사람이니 수사를 그만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네, 당시 코미 전 국장이 대화 내용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메모를 기록해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예, 그랬죠. 이 메모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사 중단 요청을 했는지 아닌지를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고요. 또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당시 FBI 국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충성을 요청했다고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는데 이 보도 내용의 진위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질된 코미 전 국장이 공개 석상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야샤 이스마일로프 씨는 메스케티 투르크족이라는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야샤 씨는 1989년에 투르크족 대학살이 피해 러시아로 갔지만 러시아 정부의 차별과 탄압을 또 받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가 메스케티 투르크족을 난민으로 받기 시작한 다음 해인 2005년, 부모, 형제와 함께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오게 됩니다.
When I came to United States, the first thing was to learn the language. I was so hard trying to language as trying to learn.
미국에 왔을 때 언어가 제일 힘들었어요. 영어를 전혀 못했으니까요.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만 했죠. 물론 지금까지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언어가 안 되니까 처음에 영어를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처음 제가 가졌던 직업은 페인트공이었어요. 집이나 상업 건물에 페인트칠을 하는 일이었죠. 그러다가 에어컨, 그러니까 냉방기 설치 일도 잠시 했고요. 이후엔 전기공으로도 일했습니다. 러시아에 있을 때 전기 일을 배우다 보니까 전기 기술자 일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일했죠.
미국에 왔을 때 야샤 씨는 22살이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 야샤 씨는 언어의 장벽을 이겨내고 레리의 자동차 정비소라는 곳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미국에 온 지 단 3년 만이었습니다. 늘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자동차 정비소는 야샤 씨의 가족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직원이 일하는 사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한 달에 150대 이상의 차량을 수리한다는데요. 동네에서 못 고치는 차는 다들 야샤 씨의 정비소를 찾을 정도로 지역의 명소가 다 됐습니다.
샬롯스빌에 왔을 때 옷가지 몇 개랑 또 뭐가 있었나. 정말 옷가방밖에 없었네요. 말 그대로 맨몸으로 미국에 온 겁니다.
하지만 맨손의 청년 야샤 씨에겐 남부럽지 않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When we came United States, we was working so hard first 3 years before.
미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3년간 온 가족이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돈을 벌었죠. 제가 가진 전기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고요.
시끌벅적한 정비 소리 떠나 야샤 씨가 향한 곳은 조용하고 깨끗한 주택가. 바로 야샤 씨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조용한 저녁 시간, 마당에 나무 탁자에 앉아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When I came to United States, I was 22 years old. Now I'm 35. And after 3 years, I get married.
미국에 왔을 때 22살이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35살이 됐네요. 이젠 또 가장이 됐고요. 미국에 온 지 5년 만에 지난 2007년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도 난민이었죠. 저보다 몇 개월 늦게 미국에 오긴 했지만요. 결혼 뒤에 시민권도 땄고 지금은 5살짜리 아들 그리고 8살 딸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미국 시민이 된 거죠.
사업체를 인수한 후 이제는 크고 멋진 집까지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야샤 씨.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I think my life in America is good. So I have two kids. I have my wife.
전 현재 미국에서의 삶에 아주 만족합니다. 자녀도 둘이나 있고 애들도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집도 샀으니까요. 사업체도 갖고 있죠.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샤 씨는 미국 생활이 안정을 찾게 되면서 또 다른 도전을 시도했는데요. 사업체를 하나 더 차린 겁니다.
The first family business we opened back on 2008. It's a car repair shop. It was so good. It was so well. And
2008년에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고요. 정비소가 아주 잘 돼서 2년 후엔 중고차 매매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이 중고차 판매 사업도 요즘 잘 되는데요. 하루에 한 보통 두세 대 정도는 팝니다.
We have plenty classes. If you can find it like a car you want, so you can tell him he can find one for you.
Okay.
He can like you know he can.
좋은 차를 판다는 소문을 듣고 왔던 손님에게 자동차를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하는 야샤 씨.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자신이 열심히 한 이유도 있지만 좋은 이웃을 만난 건 역시 자신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Charlottesville, I feel it's my home. Yeah, when I go to different city, I feel I'm with somebody else's home. But Charlottesville is my home.
제가 사는 이곳 버지니아주 샬롯스빌은 이제 나의 고향이에요. 다른 도시에 가면 집이 그립듯이 어디 가면 이곳 샬롯스빌이 그립습니다. 살기도 좋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거든요. 우리 이웃과 또 지역 사회를 위해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샬롯스빌은 무려 3천 명 이상의 난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데요. 난민단체인 국제난민협회가 난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야샤 씨 가족을 샬롯스빌로 데려다준 국제난민협회의 샬롯스빌 지역국장 해리엇 커 씨는 야샤 씨처럼 미국에 정착해 성공을 이루는 난민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It just really adds a lot of diversity, but it's also adds economic impact.
난민들은 지역의 다양성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을 줍니다. 난민들은 이제 미국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사회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야샤 이스마일로프 씨야말로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야샤 씨는 본인은 성공을 이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직도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난민들이라고 했습니다.
I feel about those refugees which is doesn't have place to go so bad because
전 세계의 난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이렇게 미국에 정착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으니까 앞으로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난민들을 돕고 싶다는 야샤 씨에겐 특별한 특별한 꿈이 또 있었습니다.
I hope my daughter will be a big swimmer one day. She's now 8 years old. So
제 딸이 지금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잘해요. 한 15년쯤 후면 정말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꿈은 언젠가 제 딸이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또 다른 소원은 러시아에 있는 우리 친척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삼촌이랑 사촌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미국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야샤 씨는 미국에서 갖게 된 이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기름 냄새 그득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쉼 없이 자신의 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출신 난민으로 사업가로 성장한 야샤 이스마일로프 씨의 두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온 난민의 아메리칸 드림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idy up. tidy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Yes, I tidy up my office daily. I like to keep things neat and in order. Plus, I have meetings with my clients in here, so I don't want it to be a mess.
오늘 본문에서 제가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야, 사무실이 무척 깨끗하네. 정리도 참 잘 돼 있고.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이렇게 매일 정리하며 지내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s, I tidy up my office daily. 날마다 정돈해. I like to keep things neat and in order. 나는 뭐든지 제자리에 깔끔하게 놓여 있는 걸 좋아하거든. Plus, I have meetings with my clients in here. So I don't want it to be a mess.
게다가 여기서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놔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tidy up. Tidy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Yes. I tidy up my office daily. I like to keep things neat and in order. Plus, I have meetings with my clients in here, so I don't want it to be a mess.
Today's expression is tidy. T-I-D-Y. Tidy up. U-P up. Tidy up. Tidy up. To tidy up means to clean up and to put something in order. Tidy.
Tidy는 형용사로서 사람 옷차림이나 몸가짐이 깔끔하다, 단정하다, 사물이 잘 정돈돼 있다는 뜻이고요. 동사로서는 말끔히 치우다, 정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tidy up.
Tidy up도 사물이나 장소를 깨끗이 정돈하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사용하고 나서 제자리에 두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clean, C-L-E-A-N, clean up이 있고요. 보통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자기 방을 잘 정리하고 반듯하게 치우라고 말하죠. Tidy up your room, kids. 라고 말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깔끔하고 잘 정돈된 제이슨 사무실을 보고 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리를 매일 하는 거냐고 묻기도 하고요.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라고 말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Please don't forget to tidy up when you have finished. 라고 하면 끝나면 잊지 말고 정리하시고 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Yes, I tidy up my office daily. I like to keep things neat and in order. Plus, I have meetings with my clients in here, so I don't want it to be a mess.
Let's review. To tidy up means to clean up and to put something in order. Tidy up. To tidy something up. Tidy up. Tidy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해리 스타일스의 Ever Since New York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at's it waiting for? Must this hurt you just before you go? Oh, tell me something I don't already know. Oh, tell me something I don't already know. Saw me empty at the news. There's no water inside this swimming pool. Almost over, had enough from you. And I've been praying, I never did before. Understand, I'm talking to the walls. I've been praying ever since New York. Oh, tell me something I don't already know. Oh, tell me something I don't already know. Something I don't already know. Oh, tell me something I don't already.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관리들은 최근 워싱턴에서 모임을 갖고 국제범죄, 특히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마약 시장이 바로 미국이며 이러한 구매 활동이 미국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면 멕시코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조직도 고통스러운 폭력 사태도 없을 것이라고 틸러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마약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멕시코군과 경찰의 용감성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 조직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켈리 장관은 범죄 조직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다며 만약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지 않으면 그의 딸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멕시코의 루이스 비드가레이 카소 외무장관, 미구엘 앙겔 오소리오 총 행정장관, 멕시코 대표단과의 회동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전략의 대상에는 생산 방식과 국경 왕래 보급망, 현금 유통, 무기 조달 등이 포함됐습니다.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양국 국경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구축하고 기술적 장치의 활용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순찰 인원과 상호 대화, 경찰의 활동 등 많은 것이 관련된 문제로 단 하나의 해결 방식이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오소리오 총 행정관은 마약 밀매 근절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번 미국 멕시코 두 나라 관리들의 대화가 좋은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